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라 이름하는 도시에 바디메오라 하는 소경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앉아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삽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것이 그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비록 이 시각은 닫혀 있지만 청각은 남들보다 더 예민했을 것입니다. 그의 두 귀에 들려오는 그 소문들을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죠. 최근에 이 여리고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문의 주인공은 역시 나사렛 예수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이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구만. 지난번에는 귀신 들린 자도 능히 고쳤다지. 벌써 이 바디메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들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셨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 소경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겠죠. 야,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 나사렛 예수가 혹시 내 이 감긴 두 눈도 띄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리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지라 저 먼 갈릴리까지 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문에 눈이 뜨였던 소경 그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봐도 그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나 그를 도와줄 그런 사람도 하나 없었던 것이죠. 46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사실 앉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소경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도시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아마 그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평상시랑은 다른 많은 인파가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각으로서 귀에 들리는 그 소리들을 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발자국 소리, 그 흙을 밟는 소리. 바디메오의 평생에요, 이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것을 그가 이렇게 본 것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대답해 주지요. 소문의 주인공 나사렛 예수를 아십니까? 어떤 병자도 능히 고친다는 그 사람 말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웠던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를 향해서 오고 있어. 조금 오면 이 앞을 지나갈 것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오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100m 앞인지 지금 50m 앞인지 그 알 분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실 거라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47절 이 말씀을요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소경이라 가정하고 한번 이 본문을 보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언제 또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원래 여리고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또 인연으로 지금 내가 있는 이 구걸하는 이 앞을 지나가신단 말이죠.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가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이 좀 다릅니다. 분명 이 47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라고 오늘 바디메오에게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성경을 보면 하나 발견하게 된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last name을 쓰질 않죠. 우리는 뭐 김영목, 박아무개, 이모모씨, 최모모씨 이렇게 성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이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 바디메오의 이름처럼,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사실 바라는 것이 son of,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뭐 김영목, 뭐 누구누구의 아들, 뭐 최무목,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말하거든요. 혹은 지명을 통해서 그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예수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느냐? 아니다, 다윗. 내가 너의 집,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보살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뭡니까? 다윗과 세우신 언약,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는 그래서 다른 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출신,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표현에는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이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지금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평생 두 번 없을, 한 번밖에 없을 이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겠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요,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막 제지하는 거예요. 4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오늘 단순하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근데 혹시요, 바디메오에게 심하게 욕한 사람은 없을까요? 뭐 제가 지금 강단이니까 욕을 담을 순 없습니다만, 들으면 막 너무 막 가슴 아플 정도로, 아 뭐 저렇게 심한 욕을 나한테 하나 할 정도로 이 바디메오에게 욕한 사람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그래도 막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뜨거운 도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들 입에서 얼마나 험한 말들이 나왔겠어요. 그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그를 막 그 밀친 사람은 혹시 또 없었을까요? 침 뱉은 사람은 또 없었을까요? 짜증내거나 막 욕을 내고 화를 내면서 협박하듯이 막 무서운 어투로 막 그를 꾸짖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지했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부르짖기를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일생 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앞을 지나가시면 또 언제 이곳에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도 꾸준하게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오면 그냥 그 조류에 휩쓸려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씀 보기를 포기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또 그런 또 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 포기하고 말씀의 자리 포기하고 사는 것이 팍팍하면 예배의 자리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주님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놓치면 평생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언제 또 여리고 오실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극구 말려도 그가 어찌 잠잠할 수 있었겠어요. 바디메오는요,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드디어 그 예수님의 귀에요, 이 소경의 부르짖음이 들렸어요. 4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하고 길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눈이 어디를 향해서 고정되어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목소리가 있는 것,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있는 그곳,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은밀한 장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가시던 길을 머물러 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지 뭐 그거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사람들이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여보게, 안심하게나, 저 예수가 자네를 부르네, 자리에서 일어나게나 하고 그렇게 말을 전해줬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소경이에요,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jump up to his feet. 한 번에 다리에 힘을 주고 탁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걸어가거나 더듬거린 것이 아니라 50절 보니까 뭐예요?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긴가민가 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50절 보니까요, 소경이 뭘 버리고 지금 갔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갔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영감이 있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갔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그냥 자켓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겉옷이라는 것이 옷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일교차가 훅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블랭켓 대신에 겉옷을 덮고 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뭐 오늘 같으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옷 얼마든지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때는 패브릭, 이런 옷감이라는 것은요, 돈처럼 거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 같은 거죠. 이거 내가 잠깐 두고 갔는데 지금 앞도 안 보이는 거지니까 그 누군가가 뺏어가면 어떡해요? 가져가면 어떡해요? 이거 없으면 오늘 밤 못 얻고 잡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버리고 갔어요. 왜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버리고 갔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추측을 했어요. 아마도 이 겉옷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려서 이거 들고 가기가 어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두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겉옷처럼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볼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볼 때는 가치 있는 것, 소중하고 귀한 것일지도 몰라요. 야, 이거 없으면 내가 오늘 밤 어떻게 자나,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하는 그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 그랬어요. 거지에게, 소경에게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 서울역에서요, 앞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에게는요, 박스, 신문 이런 것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청소하는 분들은 그거 다 주워서 버리려고 그러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재산이고 자기 전부인 거예요. 심지어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니까 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from me? 그저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아마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주문 외우듯이 습관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돼도 아, 하나님이 내가 구했던 이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겁니다, 난 이거 주님께 오늘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간결한 기도 제목이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일을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저가 어떻게 해요? 곧, 즉시, right away.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보게 되어, 저는 그 다음 표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표현을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261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 여러분, 우리는 제자예요. 그 제자라는 정의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가장 큰 복이죠. 눈을 뜬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갔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 눈을 뜨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가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 성경을 보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단잠을 깨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앞을 지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생 일대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아, 주님 오늘 내 앞을 지나가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구나. 무엇 갖고 기도하실 거예요?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내가 저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내 이 눈을 뜨리라,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 반드시 나를 붙들어주시리라,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에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